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련한 것, 가난한 것, 거짓된 것, 눈먼 것, 발가벗은 것을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심는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 뒷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갑니다. 17장 듬성듬성 따라갑니다. 제가 1절합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리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11절 하십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 제가 16절 합니다. 바울은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제가 19절 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서 20절 하십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도로는 비웃었으나 도로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주행전 9번째 시간 세상을 소란케 한 그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갑니다. 그 2000년 전에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고향을 떠나서 그리스 북쪽의 최대 항구, 한국으로 말하자면 그리스의 그 부산과도 같은 데살로니카에서 남쪽 수도 서울과 같은 아테네까지 예수의 소식을 알리겠다는 그 소원 하나를 가지고 가슴에 품고 걸었던 그 여정을 오늘 이렇게 뒤따라가 보면서 세 가지 포인트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복음은 어떤 경로로 전달되어지고 있는지 길입니다. 현상, 경로. 세 번째는 복음이 열매 맺는 결과의 순서입니다.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종자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내 당대와 후대와 또 세월을 걸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관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 전도는 세상을 소란케 합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침공군을 마라톤에서 이긴 소식을 42마일을 뛰어서 생긴 마라톤 경기에 그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이라는 대표를 참가 보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자기가 직접 전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승전의 기쁜 소식을 첫 번 수혜자로서 숨이 닿도록 전한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도 새로운 세상을 전도자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면을 혼돈하면은 큰 착각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전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긴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그것뿐입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전도자가 너무 많은 크레딧을 자기가 가지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와 사탄의 힘은 거짓에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와 영적 전쟁에서 패한 사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처럼 공산주의가 이미 다 끝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막고 소식을 차단해서 옛 방식 그대로 노예처럼 살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마귀가, 귀신이, 그런 영적인 세력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거짓을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힘의 실체는 허상이고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는 군중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조직과 전통을 빌어서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중점을 두는 최대, 최고, 중점의 거짓말, 모든 사탄이 하는 사사로운 거짓말은 다 합해가지고 가장 초점되는 거짓말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또 희석시키고 혼잡시키고 믿지 못하게 하다가 안 되면은 관심을 가질 수 없게끔 생활의 분주함이든지 아무튼 다른 모든 것을 인해서 저 구석으로 밀치게끔 파묻어버리는 그 일에 주력을 합니다. 벌집에 있는 벌 한 마리를 건드리면은 그 벌 한 마리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벌집의 전 벌떼를 향한 선전포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벌집을 건드렸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의 전도는 한 개인이 받아도 사탄은 개인이 아닌 전체의 차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그게 실상인 것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행전에서 너 하나만 예수 믿고 잘 돼 이런 거 없습니다.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속한 가정, 가문, 직장, 사회, 시대에 예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입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도 처음으로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그전에는 그 유대인의 지방에 계시다가 이방인들이 있는 헬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가이사랴라는 그런 지방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 한 사람을 쫓아내는데 그걸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한 사람 쫓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는 도로 돌아가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가 뭐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하셨나? 하는 말이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사탄으로서는 마치 인천 상륙작전이나 노르만디 상륙작전처럼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속에 군대를 가지고 예수가 지금 상륙작전 제자를 한 거를 거기에 대치하는 전세의 전초전입니다. 지금 그 일을 예수가 하고 나셨고 그 후에 예수가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예수가 미리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전도의 복음을 받아서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입장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투는, 전도는 1대1 각계의 전투처럼 보이지만은 각계의 전투가 아닙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그 숫자가 얼마가 된다고 전도를 방해하던 군중들은 말을 하기를 세상을 소란케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이런 연유에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법이 아니라 사탄이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그 세대와 시대를 지금 향해서 선전포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 전하는 입장 또 복음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이 전해지면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온갖 사건과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서 복음 전파를 회방합니다.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좌절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역사가 어떻게 보면 저 정도로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무리한 행동들, 무리한 일들, 과하고 추한 은사들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내 개인의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시대와 내 밑에까지 전체를 포함한 그 역사에 대해서 거짓말 제조기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총력전을 수행 중인 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자리는 내 마음속에서 슥 하고 들어오는 그 자리입니다. 실망시키기 한 마리. 그게 속삭이는 말처럼 내 마음속에 슥 들어오는 그 생각들. 그게 지금 교두보를 마련해서 하나씩 하나씩 먹어 들어가는 그 전투의 그 마지막 그 첨단적인 자리입니다. 이러므로 복음 전도 수행에 생기는 소란은 우발적인 그런 우연이 아닙니다. 이창호와 바둑두는 이세돌이죠. 죄송합니다. 이세돌과 그 바둑두었던 인공지능 알파고처럼 전체 대국을 염두에 둔 사탄의 치밀하고 연계적인 계획과 계산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저 개인적으로 그 맨날 당하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내 이야기뿐만 아니고 주변의 것도 보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이렇게 대국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둑을 둘 때 저는 할 줄을 모릅니다. 오목과 그 튕기기가 제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보면은요, 정작 하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때로는 잘 보이는 것이 전체를 한 발짝 물러나서 보기 때문에 대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소란이 아닙니다. 연계적이고 총체적인 대국을 염두에 두는 사탄의 술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아무리 술수를 부려도 제한적이고 반사적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이 전쟁을, 전투를 수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해도 전쟁의 승패는 이미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이겼고 전투는, 전도는 그 패장병들을 소탕하는 전투 수행의 그 한 일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지든지 말든지 간에요. 전투에서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때로는 내 것을 너무 과장해서 내가 뭐 안 되면은 전체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교회라는 예수의 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나는 지금 마지막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는 길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해 나갈 때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 부분이 아테네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사람들이 우상에 가득한 걸 보고 격분했다. 아주 과하게 화를 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분노도 없습니다. 분노는 사랑의 다른 면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와 사람에 대한 끊일 수 없는 지독한 사랑이 뇌관처럼 만나서 폭발한 것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참하게 죽이는 장면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같이 부딪히는 그 자리가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내는 짜증, 화, 분, 넘실거리는 내 감정의 이면에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나 분이라는 것은 앙금처럼 돼 있는 그것을 한번 이렇게 들춰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화낼 때에 분노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거룩한 분노라도요, 벌써 사로잡히면은 시작은 됐다 할지라도요, 벌써 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에요, 예수님께서 거기 보시면요, 거기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하신 거가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앉으셔가지고요, 먼저 새끼를 꼬셨어요. 채찍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는 그 채찍을 가지고요, 짐승은 내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거기 있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릇을 엎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순서대로 단계별로 하나씩 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지 말도록 순서대로 갔지, 분노에 사로잡혀서 거기 대해서 감정에 치우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분노가 여기 대해서 어떤 타겟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될까를 조절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처방처럼 내린 그 분노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내가 분노가 나올 때에 내게 깔아있는 내가 지금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명예인지, 내가 뭔가 아끼는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 밑에 깔아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그게 무엇인가요? 서양 문명과 정신의 원천이라고 하는 아테네의 거리에서 바울을 경로케 했던 것은 명품점 주인이 짝퉁을 보고 분노하듯이 예배를 받으셔야 할 성경의 하나님 대신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마음 좋은 마음으로 착한 일 하자는 선행의 생각으로 하는 전도는 조금만 사정이 어려워지면 흔적도 없어집니다. 진짜 전도는 속 끓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새가 날고 고기가 헤엄치듯이 전도는 신자가 산다는 존재 자체입니다. 힘들어질수록 더 포기할 수 없고 해야만 되는 끊을 내야 끊을 수 없고 그칠 내야 그칠 수 없는 삶의 길입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빗나갈수록 거기 대해서 포기하게 됩니까? 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남에게 청탁받아서 소셜워커로 다른 면으로 한 사람은 돈이 주는 것만치만 하지, 그까지만 하지 그 이상은 가지를 않습니다. 또 복음전도는 대화와 소통의 길로 전해집니다. 바울의 전도는 사람들과 대화로 시작해서 대화로 길을 내는 언로를 통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애환을 듣고 소원을 배우는 경청도 있었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또 토론하는 대화가 복음의 전도였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나라와 통치였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전도의 길은 강압과 억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듣고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는 궁극적으로는요, 그런데요, 사람의 말로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길로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으로 정해주시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도 그가 메시아라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구약 성경의 완성자여 오신 예수도 그가 메시아라는 가장 근거가 구약 성경의 완성자여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가 또 보여주실 때라도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했던 이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확증된다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증명해주는 성경이 없으면 설사 예수가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고 해도 아무런 객관적인 증명이 없고 우리가 아는 예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한 체험을 가지고 이적을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없으면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은 공간복음 보시면은 예수가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너희들도 가렸느냐 했을 때에 주와 및 은혜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경험들, 체험들, 이런 흔적들은 마치 파도처럼 지나가는 물결 같은 것입니다. 그 파도를 이어지고 걸어가는 그 방주와도 같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그가 우리를 함께하는 인도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모든 전도의 핵심과 기초와 최종의 평가는 성경입니다. 세 번째, 전도는 열매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가 전도의 열매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시마다 몇몇 사람을 신자로 얻습니다. 그 신자들은 데살로니가 회당장 야손처럼 예수를 믿었다가 인간적으로 큰 손해와 굴욕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오늘날 저희들처럼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그는 예수를 믿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바울은 떠나고 그 도시에 남아서 하룻밤 인연처럼 스치듯이 받은 그 신앙의 불씨를 오롯이 지키고 가문 대대로 그 사람들이 신앙을 전수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갔습니다. 선교 100년에 우리의 신앙의 대수를 따지면은 좀 있는 집안이라 그러면은 한 5대까지 아마 정말로 이렇게 가면 6대까지도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뿌리로 자랑하지만 바울이 감옥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했는 그 후손들이 2000년에 맥박이 뛰는 마게도냐와 그리스의 그 안에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전 사회를 걸쳐서 하고 가고 있는 그런 가문들도 있습니다. 나의 전도는 또 어떤 2000년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과 가문의 열매를 맺을까? 오늘 나는 어떤 만남과 관계의 씨를 사람에게 뿌릴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열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남깁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순간부터 시작된 초대교회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반은 베드로, 중반 이후부터는 바울의 이야기로 풀어낸 보따리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기술한 자서전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곁에서 함께 목도한 누가라는 동지가 본대로 느낀 대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뒤에 보시면요. 8년 전에 만나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플로리다로 떠나는 형제가 적은 감사헌금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헌금 제목 제일 끝에 그가 이제는 그 저희 가족이 뉴 오프 크리스천티를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파송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강남 스타일처럼 생각해 보았으면 뉴 오프 스타일, 뉴 오프 기독교가 무엇일까? 그 전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이 순간이 누군가에게 남겨지는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 나를 숙연케 합니다. 내 인생은 어떤 이야기를 이웃과 가족들에게 남기고 갈까? 이슬람의 코란은 처음부터 마호메트라는 그런 선견자가 신께 직접 받은 계시로 적은 경전입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것이 한 세트인데 기록한 누가는 내가 후대에 남기는 신약 성경이겠다라고 경전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어보시면요. 내가 후대에 이렇게 남기겠다고 경전으로 성경으로 쓴 것이 아니라 새로 믿은 신자들에게 특별히 데오빌로라는 그 헬라 사람에게 자기가 믿고 듣고 목도한 이야기들을 그것을 전하려고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이 이야기가 쏙 들었든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의 기록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성령을 통해서 인정해 주십니다. 성령은 이제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정경으로 완결되었지만 성령은 지금도 나의 생애와 사건과 역사 가운데 복음의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갈지 가슴 떨리는 기대와 책임으로 매일을 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열매는 교회입니다. 바울은요 그런데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 것이고 교회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뒤에 있던 전도받은 자들에 의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교회라는 틀을 갖추게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건물도 갖추게 돼 이런 형태로 나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와 아테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1세기 중반에 AD 한 50년 정도에 거의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뿌린 복음의 씨앗은 그리스와 동유럽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대략적으로 2억 5천에서 3억에 이르는 신자를 포함하는 동방정교회로 불립니다. 서방 카톨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교세이고 그 다음이 개신교 전체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끊어지지 않는 2000년의 전통을 가진 유일한 교회로서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도 이 교회들의 전통에서 생겨진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 세기에는 발칸반도로 불가리아로 루마니아로 이렇게 복음의 전파를 하게 되고 9세기경에 그 키릴이라는 형제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슬라브 민족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리스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알파벳을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 러시아 글자의 알파벳을 보면은 그 모양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치 킹 제임스 바이블의 그 성경을 그걸 통해서 그게 오늘날의 영어의 기초가 되었듯이 루터가 성경을 그 이렇게 루터 독일말로 번역하면서 오늘날의 그 독일말 성경이 되었듯이 우리가 한글 성경이 오늘날 한글에 대해서 쓰는 기초가 되었듯이 그런 역할을 9세기경에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러시아까지 복음 전파를 하였습니다. 이슬람의 통치 밑에서 지난 500년 동안에 수많은 종교적 박해를 감당하고 지금도 시리아와 이런 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한다고 하는 그런 이라크라든지 이란에서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 계통에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 밑에서 혹독한 탄압과 순교를 100여 년 거치면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 몇 명이 걸어간 흔적이 세상과 역사를 그 나라를 바꾼 것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하늘과 땅을 밟고 살았을 것인데 이 몇 사람들의 흔적이 전 시대를 바꾸어 갑니다. 나의 흔적은 무엇이 될까? 한국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가졌다면 한인이민교회는 아직 너무 일천합니다. 이런 유구한 역사 앞에 묵묵히 고난과 탄압 가운데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며 속한 사회를 지켜내는 버팀목이 되는 이런 교회들에 비해서 한국인, 그것도 이민자들의 교회와는 아직은 얄팍하고 신앙생활의 보폭 또한 좀 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앙과 신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조로 뿌리받고 속한 사회와 세상과 시대를 넉넉히 섬기며 묵묵히 세대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몫을 감당하고 전도인의 길을 가시며 또 다른 2000년을 아우르는 교회의 씨를 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강영기 선교사님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은 오늘은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달라고 외쳤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모셔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고 또 사랑하여 주신 그 복음이 세상의 만방에 뻗쳐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로 소란케 한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시고 사탄 권세 물리치시며 제압하셔서 참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새 세상을 열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땅 끝까지 나아가야 할진대 그 말씀의 주인이 저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서 참 온 세상에 밝은 빛이요 복된 소식이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려서 많은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소란케 했던 사람들 중에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뉴 홉 커뮤니티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만연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에 힘이 되어서 앞을 향하여 달리며 저희들의 인생길에 잡다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밝히시는 그 십자가의 방향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507장 통일 273장 저 북방 얼음산과 모든 백성 참 구원받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미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고 우리를 전도인으로 삼으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이 교회 안으로 세상 안으로 전도인의 사명으로 씨를 뿌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생애 위에 인생 위에 오늘 하루 왼종일 이번 주간 내내 평생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